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우리 후반부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이 이제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다루었던 앞부분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이제 지니셨습니다. 종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내가 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우리가 한해 동안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참 깊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 참한해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고 이렇게 복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21절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제자들한테 폭탄 선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정말 아주 강한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들이 지난주에 상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 이제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암시.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가 9절에 저에게 손만 이렇게 발만 씻겨 주시는 게 아니라 저의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절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식사할 때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우리가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고대는 뭐 더 이렇게 이런 정서가 강했죠.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동료들, 친밀한 동료들을 이렇게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이제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내 떡을 먹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친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고 배신할 거다라는 이 성경을 이제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이제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직 배신이라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들한테 일러두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그냥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이 배신의 선잔을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담당하신 거구나, 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대화 가운데 암시를 하셨죠, 암시. 그런 다음에 이제 21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제자들이 이제 아주 당황을 했죠.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3절 누가 등장하는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죠. 제자 중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 이 요한이 그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가슴을 기대고 있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제 머리로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결국 그 사인의 내용은 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이런 사인을 이제 시몬 베드로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제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이렇게 의지한 채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이제 포도주 같은 것에 찍어다가 주는 사람, 바로 그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나를 팔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마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적셔서 떡을 포도주 같은 데 적셔서 건네줬으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조금 멀리 앉아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떡을 적셔서 건네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지금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러 오시면 그게 참 묘한 게 뭡니까? 이게 식사할 때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만약에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면 바로 앞에는 누가 앉으시겠습니까? 이제 대접하시는 분이나 목사님이 앉으시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대부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서열별로 이렇게 앉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떡을 적셔서 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적셔서 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굉장한 호의의 표시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우리 먹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다 생선을 바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거는 떡을 적셔서 준다는 거는 굉장한 사랑과 호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 떡을 이제 주게 되죠. 떡을 주게 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이제 포도주 같은 것에 이제 적신 이떡 조각을 그가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는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여러 번 이제 암시하시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이제는 이제 떡까지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뭐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을 그에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곧 즉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와 사랑까지 이제는 유다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회개하기를 거부하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너가 지금 계획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런데 28절과 29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이제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걸 뭔가 이렇게 좀 표현하였으면 막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유다를 결박하고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가두든가 뭐 이런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28절과 29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도 이제 그 뜻과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재정을 맡고 있었죠. 저 재정. 그리고 뭐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은 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이 자금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 자금을 맡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다가 돈궤를 맡았기 때문에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제 명절, 유월절 명절이니까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 모양이다. 아니면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중에 그 함께 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습니다. 이제 적신 떡 조각을 받고 그 다음에 곧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제 무엇 합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엄밀히 모이는 곳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거는 물리적으로 밤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도 담겨져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여러분 유다는 최소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건네줄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뚜렷하게 발견된 결국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암시하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깨끗한 사람 네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함께 먹는 자 중에 나한테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2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거는 아니야, 그리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걸 왜 느끼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바로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거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의 대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화를 이 가룟 유다는 떡 먹는 그 떡을 건네주는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그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자의 대화 끝에 그 떡을 적셔서 자기에게 줄 때, 아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암시하시고 지적하시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면서 그가 돌아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대하셨지만 이제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거듭되는 하나의 그 거듭되는 요청에 이제 이 유다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지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단어가 잃어버리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초대교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뭐라고 했죠?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로 돌아서는 회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회개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위로와 격려만이 남아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생각은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녹하시고 우리한테 암시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이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책망하시는 그 잘못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면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 표현하신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이제 36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좀 있으면 한번 더 보겠지만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너희는 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37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38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야, 고맙다. 야,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네가 고백했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날 밤에 이제 이 베드로는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정말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도한 열심이죠. 나는 주님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걸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이 말에 깔린 이야기는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도 똑같을 거다. 너도 똑같을 거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좀 제가 좀 죄송한 편이지만 너무 요란한 구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순교하겠다고 막 한 곳에 가서 순교한 사람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뭐 목사님들도 교회도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다르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 나면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을 많이 섬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켜봤고 또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가 제가 91년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꽤 오랜 한 27년 이제 단 30년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같이 왔던 이제 30년 정도 됐죠.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소위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은, 말과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실천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요란한 말들, 소위 레토릭이죠, 그 요란한 말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 환호성 지르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서 은밀한 죄악들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아, 너도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1절부터 보시죠. 이제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유다의 배신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게 하지도 않고 예수님 기꺼이 그 배신의 쓴 잔을 예수님은 마시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히 모이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할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 배신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실 거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거기에는 배신의 쓴 잔을 맛보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소,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너희들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제 성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다룰 때는, 마지막 밤을 다룰 때는 대부분 이 새 공간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해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내 피로 맺는 그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해라. 어쩌면 기대했던 사람, 아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는데 너무 어쩌면 뻔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한테 율법사가 와서 질문했잖아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답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에서도 가장 귀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 새롭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마침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거는 뭐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세계에서 최고되는 그런 건물, 성전 건물을 짓는다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였습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참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좀 뛰시는가요? 아 정말 예수님 목사님 맞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내 심장에 새기면서 나는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실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저희 아버님께서 이게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에서 저도 전화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뭐 이렇게 신년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거기에 또 아버님도 그러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이 짜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아버님을 뵈도 참 막 안타깝지만 또 마음에 막 짜증이 생겨. 그냥 교회를 와도 짜증이 생겨. 막 모든 걸 그냥 보면 막 짜증이 막 생기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이 사랑이라는 거를 제 속에서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새 사랑이라는 것은 내 영혼 속에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제가 이제 금요일 뭐 토요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참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서로를 향해서 뭔가 분노하고 있고 짜증을 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남들은 멀쩡하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손해보고 짐을 지고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들을 서로를 향해 뭔가 짜증을 내고 있어요. 우리 뭐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에도 여러분 뭐 만남이 다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노년에 되신 우리 부모님들 다 뭡니까? 만남이라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이 와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돈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주지 마. 속으면 안 돼. 우리 부모님들도 모이면 자식들한테 속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부탁하면 우리 어르신들 부탁 중에 50%는 뻥이야 뻥. 고지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청년들도 만나면 부모님들은 우리들하고는 세대가 달라. 전부 다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손해본다는 거죠.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실속을 챙겨야 된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길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길이고 마침내는 쫄딱 망하는 길이다 라는 이런 강박관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점점 이제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긴 젓가락이라는 거죠. 긴 젓가락. 긴 젓가락 가지고 그 진수성찬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진수성찬 배는 고픈데 그 긴 젓가락 때문에 내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분노하고 있는 모두가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뭡니까?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 넣지 않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입에 넣어주니까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 입에도 그 먹을 것을 넣어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다른 사람이 내 입에 넣어주는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교회조차도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내 입에 넣기 위해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내 권리 주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다툼이 많아져요. 뭐 우리 주차장 말할 것도 없고 식당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한 번씩 하면 도처에서 그냥 상처받고 결국은 상처받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먼저 넣어주기로 선택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과거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한번 세상을 뒤집고 싶었던 그런 열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저는 꿈꾸었던 그런 적이 참 있었죠. 뭐 젊은 시절에 다 객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내 입에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바로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넣어주면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어떤 분은 뭐 이제 나이가 저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점점 화려한 구호에 지쳐가는 것 같아요. 화려한 구호.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고 또 누가 또 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1987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987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한번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거창하게 세상을 뒤집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남을 대접하고 남의 입에 먼저 먹을 것을 넣어주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도전을 주실 때 유다처럼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는 다르다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보았지만 정말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셔야 되고 마지막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한 주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야 저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 맛이 나는구나, 정말 저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